유대 지방 북쪽 지중해 바닷가에 조그마치만 이름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배는 멀리 이방에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의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나라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가 갖가지 병을 고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님은 눈을 뜨고 규먹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며 앉은뱅이가 걸어다니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나날을 보내시는 터이라 이따금 제자들하고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거기엔 머물러 있기에 알맞은 집도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얼마 동안이나마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루는 한 여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분 같으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예수님이 마음만 있으시면 반드시 고치실 수 있으리라 믿어서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주님, 제발 소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가엾어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 여자가 품고 있는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 하여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먹는 떡을 빼앗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외의 민족을 하찮게 생각했으며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외에는 돌보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습니까?
여자가 바라는 것은 오직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터운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네 소원은 이루어졌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여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자리에 누워있던 딸이 완전히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의 수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업혀왔습니다. 안 못 보는 장님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귀머거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 밖에 갖가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장님은 눈을 뜨고 앉은뱅이는 걸어다니게 되었으며 귀머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병이 나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병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데는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따뜻한 곳이었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 사람들은 밖에서 자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양식은 거의 다 떨어지고 말았으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가 고파 못 견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후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앞을 보게 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줄인 배를 움켜잡고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모두 다 고치신 다음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플 거다.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굶긴 채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처럼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나?
7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7개의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마침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어서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나눌 때마다 불어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창 배가 고프던 터이라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7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고 겪는 일에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도움 없이 자기 발로 걸어본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친구의 음성을 들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시달려온 병이 말끔히 나아서 마음껏 팔다리를 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꽃향기 그윽한 풀밭에는 때아닌 즐거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을 마치신 후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50km쯤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리아 빌립보라 불리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시 살아난 예언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이거나 아니면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네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고 있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며 폭풍우를 가라앉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훌륭한 가르침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 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과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갖가지 고난을 받은 뒤에 결국 그들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진심으로 따르는 선생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그게 될 말인가?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려는 일을 방해할 작정이냐? 네가 하는 짓은 어쩌면 사단이 내 일을 못하게 하려 하는 것과 꼭 같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를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우리들 대신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혀두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걸어 선생님 곁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물속에 뛰어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서슴없이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도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른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은 또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은 요한 복음이라 하여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 복음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글은 없을 정도여서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특히 요한복음이 많이 읽혀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는지요? 예수님은 종종 이들 세 사람만 곁에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들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신기하고 거룩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옷은 갓 내린 눈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증명하듯 엄숙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옛날의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두려움에 떨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한 광경에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이젠 겁낼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조심조심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고 예수님만 혼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자신이 죽어서 사흘 만에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광경이어서 함부로 입 밖에 내어서 말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세 제자는 평생토록 그 신비로운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광에 감싸인 예수님 모습, 태양처럼 빛나던 그 얼굴, 눈처럼 하얗던 옷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는가?
성경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고 거칠은 길이었다. 커다란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가 하면 낭떠러지가 있고 움푹한 굴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처럼 험한 곳에는 흔히 나쁜 도둑들이 숨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면 뛰어나와 가진 물건을 몽땅 털어가곤 했다. 여리고를 향해 가던 그 나그네 역시 가는 도중 강도의 습격을 받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마저도 빼앗겨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모진 매를 맞아 길바닥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다. 잠시 후 제사장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제사장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가까이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얼른 다른 길로 피해가 버렸다. 이번엔 레위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 사람은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쓰러진 나그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살아있는지 어떤지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웬일일까 하여 들여다보았을 뿐 그 역시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지나게 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태인들과 사이가 몹시 나빴으며 서로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만약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나그네를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을 것이다. 첫눈에 그는 그 나그네가 유태인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나그네 곁에 가까이 가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그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포도주를 꺼내어 상처를 깨끗이 닦았다. 그런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 주었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동안 나그네는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됐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 나그네를 태우고 가까운 여관을 향해 갔다. 이윽고 여관에 도착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그네를 침대에 눕히고 밤새 곁에서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집 주인에게 나는 볼일이 급해서 오늘 아침 이곳을 떠나야 하니 부디 저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자, 비용은 여기 있습니다. 혹 이 돈으로 모자라면 오는 길에 여기 들러서 마저 갚아드리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십시오 하며 돈을 주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 율법 학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야 물론 나그네를 가엾게 여겨서 보살펴준 사람이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